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오늘 유럽 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그리스가 채권단의 경제 개혁안에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유로화 사용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될 위험을 무릅쓰고 거부하게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스가 만일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면 과거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부 해외 국가들에서 사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권자들에게 증세와 지출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강도 높은 긴축안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핵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주요 6개국과 이란 측 전문가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부속 문서에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해제는 양측 전문가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 7개국 장관들의 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속문서가 잠정 합의 수준이지만 이란이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신 10년간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이 1,382명이라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백서 발표에 북한 당국이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인권모략소동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북한 인권백서에 대해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의 거짓말을 모아놓은 너저라기 짝이 없는 오물보따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간판 밑에 감행되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도발 소동은 북남관계에 파국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전쟁을 몰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완치돼 고국인 오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태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만 남성이 완쾌돼 지난 3일 친척 3명과 함께 오만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태국을 방문했다가 사흘 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그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176명을 병원과 자택 등에 격리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공공시설에 대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완치됐다고 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메르스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320에이커 면적을 태우고 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사이에 위치한 바카빌시에서 어젯밤 10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침 이곳에는 초속 16m가 넘는 강풍이 불어 불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확산됐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은 이번 불로 해당 지역 주민 약 100명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마자페로 바카빌 시장은 강풍이 계속돼 소방요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일부 주택들이 불에 탈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무인 우주 화물선이 오늘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화물선 프로그레스호에는 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될 3톤 분량의 식량과 연료, 기타 보급품 등이 실려 있으며 이번 도킹 성공으로 원활한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개월간 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한 시도는 3차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러나 보급품 전달이 지연되더라도 당장 위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 1주년을 맞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공포 정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포 정치, 이 말은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의 경우 어떤 일들이 공포 정치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공포 정치라는 게 이제 그 사법적인 절차 없이 반대파들을 공개리에 처형한다든지 숙청하는 이런 것들을 공포 정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권 이후에 그 잇따라서 정권의 핵심 세력들, 핵심 측근들 그 공개리에 처형되는 그런 사례들이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 공포 정치라는 말이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이 공포 정치의 그 사례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12월이었죠. 김정일 제1위원장의 그 고모부가 되고요. 또 김정일 북한 그 국방위원장의 매제가 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처형된 이래로 사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또 처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심 측근들 또는 권력의 핵심 실력자들이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처형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것을 공포정치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일설에는 이제 북한이 통제를 강화하려는데 통제를 강화하려면 보통 이 외부 정보를 통제한다든지 보도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에서도 그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상당히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또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공포 정치밖에 없다. 뭐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해외에 머물던 간부들이 잠적을 하든지 또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서는 그 공포 정치 자체가 북한의 그 고위 간부 장성택 또는 현영철 같은 이런 고위 당정군 간부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요. 점차 그 중간 간부 또는 하급 간부로 그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있는 일부 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으로 망명한 한 북한 노동당 간부가 있는데요. 높은 간부는 아니고 한 하급 간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급 간부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두려워서 탈북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고위층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조선대성은행의 간부 역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포 정치가 이렇게 그 고위급 간부에서 시작돼서 중간급 또는 하급 간부 또는 해외에 나와 있는 간부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공포 정치의 그 맥락 그것을 좀 그 왜 이렇게 하급 또는 중국 간부들이 동요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이런 공포 정치가 확산되면서 나도 자칫 그 숙청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요인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나이 또 그 지도력 이런 문제와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나이가 지금 31살이고요. 최근에 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66세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동양 그 정치에서는 그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벌써 지금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별 그 북한의 그 나아갈 방향,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좀 그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그 얘기가 있고 이것을 아마 개인적인 사석에서 하다가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이제 처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 동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보신주의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충성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들 전해지고 있나요?
물론 북한 내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에서 그 익명으로 정부의 정보 소식통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전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근래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박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무려 90명의 북한 관리가 처형됐다. 이런
네.
말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은 최연기 기자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 중간 간부들, 하급 간부들도 이거 내가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책임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보신주의나 충성 경쟁은 당연한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일을 저지르지 않고 무사한 일에 빠지거나 아니면
네.
책임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 그러니까 관료사회나 당뇨사회가 사실 움직이기 어렵게 되고 굉장히 침잠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권에도 상당히 우해 요소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박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포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불안정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 구체적인 많은
네.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 한국의 정보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다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과 관련해서 이 공포 정치에 대한 이 분노가 이 공포를 넘어서서 체제를 뒤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공포 정치라는 말이 근래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현상이 2013년 12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장성택 처형 이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그 리용호죠 그 인민군 총참모장이 갑자기 숙청되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가장 큰 사례는 그 2013년 12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인 그 장성택을 종파분자로 몰아서 처형했고요. 이어서 그 장성택과 가까운 당정군의 간부들을 또 외교관들을 불러서 그 속적 그 처형하거나 그 숙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는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그 처형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의 그 숙청된 사례를 보면 벌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지금 4년째 되는데요. 거의 그 90명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저희들이 주목해 볼 점은 그 같은 숙청, 같은 처형이 있더라도 그 숙청의 그 정치적 맥락이 좀 달라졌다 이런 점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그 2013년 11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은 당시만 해도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 가운데 어떤 일종의 그 건립돌이 되는 그런 장성택을 제거하고 자신이 완전히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을 장악한 그런 이유에서의 그 장성택 처형이었고요. 반면 그 뒤에 있었던 최근 발생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같은 경우는 무슨 종파 분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온 얘기로는 무슨 현영철이 사석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좀 험담을 하고 좀 비하하는 얘기를 했거나 또는 회의 중에서 무슨 저 그 졸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간부들은 무슨 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지시 무슨 건축을 하는데 디자인을 지시를 했는데 이런 걸 잘 안 지켰다. 또 공기를 제대로 못 맞췄다. 이런 이유로 그 숙청되거나 그 처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공포 정치가 뭐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초반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그 일종의 그 숙청 처형이고요. 뒤에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권력 어떤 명령 지시 불이행 이런 쪽에 그 처형 숙청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는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참 많은 그 어떤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누구나 그 환영을 하지 않는 이 공포 정치 이것을 김정은 정권은 왜 계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방금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크게 봐서는 정권의 기반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체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공포 정치, 말하자면 그동안에 공개 처형된 사안들에 대한 그 죄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이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반당 반혁명죄가 그 적용이 됐고요. 또 부패도 있었고요. 명령불복종도 있었고 또 심지어 불경죄도 있습니다.
네.
그 회의 도중에 졸았다든지
네.
이것이 어디 정도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크고 작은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공포가 이 분노를 이겨서 체제를 뒤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의 정보 소식통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공포 정치의 근원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공포 정치라는 말의 근원, 연원은 1790년대 초반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겁니다.
네.
당시에 그 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었죠. 그 중에 핵심인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반대하는 정적들, 그리고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을 공개리에 처형을 무자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제의 안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유명한 그 단두대, 머리를 잘라버리는 길로틴이라고 하는 이 단두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로베스피에르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왕비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지만 불과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 자신도 반혁명 곧 이어서 나온 반혁명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정치의 끝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정권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이 북한 인권 백서를 냈는데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한 주민이 1,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그 정부의 산하 기관이죠. 국책 연구 기관인데요.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에 그2015 북한 인권 백서 이런 제목의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14년 얘긴데요. 그 14년 동안 그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조사 방법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그 탈북자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그 심층 면접조사,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서 그 확인 작업을 거쳐서 한 얘기니까 상당히 신빙성은 높은데요. 그 여기에 따르면 좀 그 처형자 숫자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161명과 160명이었고요. 2012년부터는 좀 줄어들어서 수십 명 수준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이 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 처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북한 당국은 그러면 공개 처형을 인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북한이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공개 처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 살인이라든지 이런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질 분자들에 대해서 공개 처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개 처형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백서에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탈북자 증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증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가요?
네, 이건 역시 그 탈북자들의 이제 전언, 증언에 의해서 이제 근거해서 한 얘기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뭐 1,300명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개 처형이 된 건데요. 다만 이것을 그 연도별, 시간별로 보면 좀 흥미로운 하나의 그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하는 좀 줄은 게 아니냐 그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8년과 2009년에는 그 160명 또 161명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연간 처형이 됐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상당히 떨어져서 수십 명 수준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권 초기고 그러니까 아마 좀 그 공개 처형을 좀 자제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처형뿐만 아니라 공개 재판을 이제 뭐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다수의 그 피고인 그 죄인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하면서 그 어떤 사례가 있냐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이번 백서를 발행한 그 통일연구원은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애민 지도자 그러니까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부각시키려 하기 위해서 이런 석방 조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교화소 또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이런 각종 구금시설에서 그 고문과 구타 등 그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나 좀 그 개선된 것 같은 그런 일부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그 구체적인 예로 해보면요. 그 과거에는 그 환경부도 회룡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가 상당히 그 평판이 나빠서 그 인권보고서에서도 많이 이게 올라갔던 건데요. 그 이렇게 국제적 또는 그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자 그 교화소 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그 증언이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군요.
예.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행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1년 동안의 아주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라는 걸 냈고요.
네.
그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 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그 논의를 했고요.
네.
또 그 조금 아까 그 최은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국제사회의 그 인권에 대한 여러 주목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뭔가 그 달라지는 그런 약간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라는 네.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이라고 하죠. 그 북한에 대한 UPR 정례 검토 그 기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개선해야 될 사안들로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내 그 정치범 수용소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분석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요.
네.
그런 그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북한 정권에서의 그 인권 침해 실태는 여전히 상당히 암울하고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각종 보고서는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을 유엔이 그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섯 개 상임 이사국이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그래서 그 달성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해서요. 지금 이 부분이 말하자면 유엔의 인권 최종 보고서 대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실천 계획으로 실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북한의 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뭐 일고 있기는 합니다. 호주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또 의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브뤼셀 같은 곳에서도 또 인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그 모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분석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또 그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 얘기는요. 그 최근에 그 평통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열린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출범회 대회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얘기는 남북한의 그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북한도 그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그 대화제의 홍에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남북 대화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안보 문제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그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진다며 안보 역량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는데 북한이 내세우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네.
정부는 이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북한은 그 6.15 그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서 그 공화국 정부 명의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런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과 대화의 협상을 개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거론을 합니다. 이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또 한국이 흡수통일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든지 합동군사훈련 미국과 한국에 이걸 중단하고 상호 비방도 중단하고 또 6.15 정상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새로운 것들은 아니지만 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데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의 대화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는 이 다섯 가지 그 북한이 거론한 사안들을 전제 조건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그 성명에서는 전제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또 한국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론은 있지만 이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았고 또 네. 사실상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현재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 이날 그 민주평통과의 그 행안 연설에서 그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박 대통령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와 평화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뭐 전기 이런 거를 그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북한의 경제 특구 현재 그 북한은 그 한 20여 개의 그 경제 특구를 그 한다고 얘기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제 특구 구상도 한국의 그 경험을 살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죠. 그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도 그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 지원에 그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참조로 사실은 이것은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남북한 차원에서 한 얘기지만 사실 그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보면은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외부 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또 한국 이런 국가들이 북한의 그 에너지 또 국제체제 편입 외교관계 지원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음도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박 대통령의 그런 그 제의와 맥을 같이 해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또 그 대북 정책을 또 제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돕겠다 이런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사실 북한이 이제 그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100년 만에 그 가뭄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유엔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공개리에 그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뜻이 있다 이렇게 북한이 요청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네.
언급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야, 북한이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서로 남북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는 양수기를 비롯해서 이 구호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핵 문제와 그 별도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이런 그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의 제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뭐 지금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한 번은 그 한국 MBC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 가뭄 피해에 대해서 한국이 도울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란에 적신호사에다가는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란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북한의 그 테헤란 주재하는 북한 대사가 네. 이란의 적신월사, 적신월사는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그 적십자사를 그렇게 적신월사라고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적신월사 측에다가 이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 요청이 이란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의 명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북한 내각 총리의 명의로 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로 밀어볼 때 이 북한이 이란뿐만 아니라
그렇겠네요.
대사가 주재하는 여러 나라 그 자국 공관의 내각 총리 명의로
네.
그 좀 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100년 만의 가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 더욱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한국 통일부가 그 최근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제목이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 이런 자료입니다. 그 강수량 역시 부족 때문에 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그 비가 계속 이렇게 안 오게 되면은 북한의 그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그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참고로 그 이번에 비가 어느 정도 안 왔냐면요. 그 6월 얘기입니다. 그 예년에 대비해서 그 한 85%까지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고요. 5월 경우에는 그 예년에 비해서 5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저 모내기가 잘 안 되고 모내기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가을 추수가 안 돼서 그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고요. 동시에 그 이걸 다 뭐 극복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은 그 포전재 얘기입니다.
네.
또 장마당도 과거보다 상당히 그 활성화됐고 곡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 식량 생산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포전재 때문에 좀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장마당을 통해서 곡물의 유통이 좀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 강우량 비가 오는 상황 또 그 가을까지의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일본 관계를 살펴보죠. 북한 당국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의 특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그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그 합의한 것이 지난해 5월 29일이었습니다. 스톡홀름이죠. 스톡홀름에서 이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가 있은 지 1개월 정도 만에, 그러니까 7월 4일입니다. 바로 그 1년이 된 건데요. 7월 4일에 북한이 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했는데요. 당시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일본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이러면서 이 아베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거 북한의 핵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이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실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본 내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제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뭐 그 당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지는 뭐 그 공개적으로 뭐 발표한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작년에 그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그 보고서를 내겠다 이런 그 언질이 있었는데요. 그 구두 약속이긴 합니다만 그 1차 또는 그 1년 만에 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관측 분석이 많은데요. 그 대체적으로는 그 북한이 이미 뭐 조사를 끝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분석이 많고요. 북한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또 1년간의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믿기 힘들고요. 조사는 됐지만 아마 북한이 뭔가 그 일본으로부터 그 이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일본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도 그 보고서를 안 내놓고 그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그 추가적인 제재 또는 추가적인 어떤 그 대북 원조, 그 대북 송금이라든가 무역 또는 망경봉호 입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그 조사 보고서를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보고서만 덜렁 주게 되고 그 해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니까 그 보고서를 내놓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뭐 불만스러울 거고요. 또 일본 정부나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일본 정부나 그 피해자들 말씀대로 상당히 불만인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사실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은 그 여당, 집권 여당, 자민당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그 추가 제재 검토를 하기 위한 그 대책반이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 자민당의 대책반에서 검토 결과를 정부 측에다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가 제재를 통해서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북한의 특별 조사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정부 당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네.
제재로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고요. 피해자들의 반응은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좀 더 격렬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해서 또다시 기만을 당했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단호하고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 더 이상 그 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에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내용 그리고 일본의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1주년을 맞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처음에 와서는 디자인을 하나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방송, 만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많이 뛰고
서울 생활 5년 차인 최성국 씨는 컴퓨터로 하는 각종 도안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입니다.
북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예, 그 북한은 모든 게 심각하고 교훈이 있고 무슨 인생관이라든가 애들한테.
북한에서 했던 일은 4.26 만화영화 촬영소의 원도가.
원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문화가라고 하나요? 애니메이터 오나가 뭐 이렇게 다 빼앗겠죠.
한국 어린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뿐 아니라 미국 디즈니사의 영화 또 유럽 애니메이션도 작업을 했던 최성국 씨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항상 단일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단일. 단일 담배를 계속 피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담배를 우리끼리 훔쳐해요. 가서 도둑질해서 싹 가서 한 사람이 옆에 가서 물어보는 척하면 한 사람은 옆에 싹 붙어갖고 담배 싹 해서 두 대 뽑아갖고 나가서 근데도 이 사람은 또 꺼내놓는 거예요. 또 다 없어지면 또 꺼내놓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당신네 실력에 해외에 나가면 자기네 나라 가면 잘 산다고 자기는 일한 것만큼 받은 돈이라고 이게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북한 밖에서는 인기가 있다는 컴퓨터 게임을 들여와 팔기도 했고 일본산 중국 컴퓨터에 이어서 중국산까지 들여와 장사를 하는 재미와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게임 하다가 성능 좋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거 내가 사갔다고 그래요. 게임 하다가. 그럼 마치 그 컴퓨터가 좋아서 이기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게임을 잘해서 이긴 건데. 그러면 사라고. 그리고 팔고 다른 것도 딱 맞춰놓는 거예요.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이렇게 뭔가 남들이 버리는 걸 잘 사와요. 컴퓨터도 일본에서 버리는 걸 사다가 북한에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1000엔에 10불이었는데 1000엔에 속대를 샀어요. 그래서 그 속대를 분해해가지고 한 대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불 내지 250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10불에서 이윤이 엄청난 거죠, 그게.
일본에서 못 쓰는 중고 컴퓨터를 들여와 새 컴퓨터를 만들어낸 최성국 씨. 만화를 그리던 원화가였는지 컴퓨터 기술자였는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여하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화가예요? 아니면은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저는 멀티맨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그거예요. 젊은 혈기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니까 하겠더라고.
잘 나가던 사업은 북한과 일본의 단절로 컴퓨터 공급선이 끊기게 됐고 수완이 좋아하던 최정국 씨는 이내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돈을 좀 만지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졌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다음부터 중국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 거래하기는 쉬웠어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차단되고 중국에서 막 들여와서 파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에 한국 영화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컴퓨터 저장장치 속에 그대로 남아있던 엄청난 양의 한국 동영상들. 북한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한국 영화, 드라마가 담긴 CD알파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많은 동영상을 직접 대하게 된 최성국 씨는 곧 새로운 장사의 밑천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걸 그때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앉은 그 한국에서 CD를 구워갖고 파는 북한에서는 기성 CD라고 하는데 짝퉁이 아닌 진품 이런 것만 돌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제가 컴퓨터 그런 걸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방송 매체에 다 공개를 했지만 한국 영화를 CD로 굉장히 구워 팔았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북한 전역에 뿌렸는데 3년 동안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입이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알파는 하나에 얼마나?
25개부짜리가 있죠. 2만 5천 내지 3만 원에 팔았는데 그거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게. 북한 돈으로 2만 5천 원에서.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법 동영상 알판의 새로운 공급책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아, 근데 나는 그렇게 팔면 그거 도매하는 사람들은 가져가서 2,500원에 판다는지 하나, CD 하나당. 그래가지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는 전부 뿌리기만 했죠. 그걸 CD로 구워가지고 진짜 뭐 통일을 위해서 진짜 제일 큰 일을 했죠.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문화 바람을 불어넣은 주인공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최성국 씨.
요즘 시대로 말하면 슈퍼 전파자 되겠네요.
그죠. 한류를 불어넣고 웃긴 건 뭐냐면요. 팔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도 사러 오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액션 영화들을, 그러니까 격술, 북한에서 격술이라고 해요. 격술 영화들을 달라는 거예요.
컴퓨터 속에 저장된 동영상만 복사해서 팔다가 어느새부턴가는 이런 영화 없어요? 이런 볼거리 없어요? 하는 주문도 받게 됐습니다.
있어요?
아 그럼 몰래 찾아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통해서 그 사람이 대신 오는 거죠. 도매꾼이 와서 격술 영화를 잘 나간다. 어디냐 하니까 군부대가 밀집된 곳이에요. 그래 하고. 근데 격술 영화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다음부터 편집 프로그램을 또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격술 대목만 잘라낸 거예요, 다. 그래서 격술만 60분 묶어놔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격술만 골라가지고 다, 액션씬만 골라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제목을 격술 묶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 영화 드라마 동영상 속에서 격술 부문만 발췌해 팔았다는 것은 영화 한두 편 봤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네. 어디에 무슨 장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하도 하니까 제목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게 뭐로구나. 처음에 시작하는 거 봐도 이거 액션이로구나 하면
만화 영화를 만들어내던 원도가는 대본과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자세였고 그러다 보니 웬만한 동영상의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생각이 그려지는 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대본의 내용을 알아야 애니메이션 하죠. 뭐대요? 대본 100번 읽기 운동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대본을요 한 3번 읽다 나면 완전 파악이에요. 근데 그걸 한 10번 읽으면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보다 그 대본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그 자기를 더 잘 알죠. 그 주인공보다.
대량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슈퍼 전파를 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처음 봤을 때 재미있으셨어요?
당연히 재미나죠. 그 재미나니까 잘 팔리지. 세상에.
아니 저게 누군가?
일구 푸른물 장목수. 자네 그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가 무슨 오리인지 아나?
가오리!
탐관오리!
아, 그 재미있냐 없냐 이런 건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재미난 거예요.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왕한테 보이긴 하겠지쇼!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몰래 하는 일도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인데 평양에서 북한 전역으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그 큰 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신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잡혀가는지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아, 그죠. 그렇게 사업을 할 정도면 빽이 든든한 거죠.
4.16 만화 영화 촬영 소위를 하면서 받아놓은 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김정일이 개별 감사도 받고 여기서 거의 무궁화 훈장이나 뭐 이런 데만 먹는 그런 김일성 청년 영의상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근데
충분히 감시를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최성국 씨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이런 거 다 받자고 하니까 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빽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머리가 비장했던 최성국 씨는 큰일이 나기 전에 조금씩 대비라는 것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고여요. 그 뇌물 고일 때 한국 영화 같이 고여요. 한국 영화 싫어하는 간부가 없어요. 그냥 뇌물만 갖고 오면 섭섭해하고 한국 영화 같이 가져가면 좋아하는데 그럼 뭐예요? 한국 영화를 고이면 그다음부터 서로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절력이 친분감이 배로 강해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받기만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고 뒤를 챙겨주고 뇌물을 주고 사업을 보장받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보장관계가 성립된 양쪽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도 쥐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뭐 어디 가서 입 나불대면 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고 나는 재미를 보장해주고 돈 보장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커버 서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한 거죠.
그런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니 주위를 살피는 일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엔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이지도 요게 이름 국정원 요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알았다면 친했다면 내가 또 이 사람도 매수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코가 높을 대로 높아진 최성국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 것이 없는 권력자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이제 봐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면요. 사람이 배려요. 어린 나이에 돈이 많아지니까 서청령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죠. 서청령. 서청령이란 말 아니에요. 여기서. 민충이 쑥대 올라간 것 같다는 말은 써요. 뭐랄까. 조금 성공해갖고 자기가 크게 성공한 줄 알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아주 자기 아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서청명. 청명하지 않아가지고 청명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예요? 소예요?
서.
서청명.
예, 서청명. 서청명.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보이지더원 따위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저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최성국 씨는 자신이 평양에서 쫓겨나게 된 이 발단이 된 불꽃놀이 폭주까지 들여오게 됐습니다.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때 무슨 여기서 말하는 그 불꽃 불 붙이면 지식하고 타는 거 2003년 당시 그때 내가 그거까지 들여와서 팔았으면 아주 깬 거지.
2003년이면 그럼 몇 살이에요?
23. 그걸 팔았는데 북한에 그게 최초로 등장하다 보니까 아니 이 뭐야 보이지더니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폭약이라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당장. 아 이 사람은 보이지더니 권위적인 보이지더니인데 아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급신거리던데 아제 오린 게 나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쫓아버리니까 이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빴지 그때. 근데 나는 너무 어이없었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너 두고 보자 하고 전화 도청을 걸은 거예요. 도청 보니까 뭐 한국 영화 복사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람이 다 잡히죠 그게. 그래서 그게 교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되다가 추방당한 거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